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공식 통계 240만 명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지금까지 최소 2,40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다면서 현재 집계된 코로나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혈과 같은 혈액 샘플 조사를 통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서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어 미국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의 92에서 95%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미 남부 텍사스주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이세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이세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보군 중 하나는 개발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에 가속이 붙는다면 시간을 두어 달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브레이세수스 총장은 이런 백신이 현실화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9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에 번 돈을 정부 운영 외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의 나라가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오늘 제36차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두 달 넘게 연기됐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중국과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내 군사화 활동을 최근 강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유럽연합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양측의 대화에서 중국의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 등 현안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앞서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목누르기 체포로 숨졌습니다. 이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50개 주 전역 2,000개 이상 시에서 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의 진전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had the we created the environment to have a productive process.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너무 신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we haven't enforced them as strictly as we could either. And I think the president was much too.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또 황해도 지역은 새벽까지 비 내리다가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겠고 강원도, 평강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전이 11도, 원산과 장전이 21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19도, 원산은 30도로 강원도 지역의 낮 기온이 비 내리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현재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을 이루는데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후 진전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had the, we created the environment to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You know, you point to Singapore, and even Hanoi, where we made clear our positions and we heard North Korean positions.
스틸웰 차관보는 25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미북 협상의 현 주소를 묻는 BOE의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심지어 하노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현재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논의를 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국무부 내 북한 문제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언급하며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0에서 사전 녹화된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S. remains open to making progress through diplomacy on the goal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set at the historic.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최근 북한의 개성에서의 행동과 평양의 발언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역효과를 내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동맹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s the ROK has changed and developed over the years, so too has the U.S.-ROK alliance. Like all relationships, we have our highs and lows, but the endurance strength of our alliance.
한국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미한 동맹도 마찬가지며 다른 모든 관계처럼 미한 동맹에도 부침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에서부터 대북 접근에 관한 긴밀한 조율에 이르기까지 미한 동맹의 지구력과 강인함을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역내 반중국 경제 구상에 한국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협력 구상인 블루단 네트워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세부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내 당면한 그 어떤 안보, 경제 현안도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위해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볼튼 전 보좌관은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 that's right. But we haven't enforced them as strictly as we could either. And I think the president was much too trusting of Xi Jinping and his assurances that China was enforcing the sanctions.
볼튼 전 보좌관은 24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의 확언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석유의 90%를 공급하며 이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데 중국은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대북 제재 시행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느리게 가고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성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며 이는 북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자신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모두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ight. This was something that happened as we were sitting in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where the president just unprompted by anybody said to Kim Jong-un that he would cancel what he called the war games.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른바 그가 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취소할 것이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도중 폼페오 장관이 볼튼 전 보좌관에게 몰래 건넨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에 대해선 특정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당시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던 논의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며 이번 책에서 그가 어떻게 3자 논의를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he wanted to be in the summit. I describe in the book how he would have liked it to have been three-way discussions.
볼튼 전 보좌관은 이번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강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만이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 지도자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는 볼튼 전 보좌관의 완고한 입장에 기초한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마이클 오헨룸 브룬킥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볼튼 전 보좌관은 경력 전반에 걸쳐 대부분 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largely wrong throughout his career in that we don't usually see even extremist regimes that are really forced into a corner completely capitulate.
그러면서 실제로 코너로 몰린 과격분자의 정권들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등 다른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참전 용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어 거수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의 예를 표한 뒤 헌화식에 참석한 10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한 명씩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헌화식에는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 데이비드 버나트 내무부 장관과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You're very special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y. Thank you.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올리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특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모든 영웅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 한국, 유엔군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바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동맹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3일 한국전쟁 중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송환했던 행사 사진을 올려 군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25일 로버트 윌리 장관 명의로 VOA에 보낸 성명에서 70년 전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했을 때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대한민국의 고요한 아침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군이 단호한 적에 맞서 나란히 싸웠다며 결국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바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며 그 대가를 한반도에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희생된 목숨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한국과 맺어온 유대가 전쟁으로 맺어진 뒤 70년 동안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3만 7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전사했고 6천 명 이상 실종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희생과 서비스를 기리고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올린 영상에서 오늘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 영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희생이라는 가치로 동맹을 형성했다며 이것이 전 세계를 재편하는 노력에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번 주 5차례 걸쳐서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잊혀진 전쟁으로도 알려진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미국 안에서의 노력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 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500명이 넘는 미공군과 해군, 육군 병사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88세 세뮤얼 필더 씨의 얼굴도 있습니다. 1952년 20살 나이에 한반도에서 미 해병대 포병부대에서 복무했던 필더 씨는 미국에 돌아온 이후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잊혀진 전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When the heaven we should go. To say Peter, we will tell. Just another forgotten warrior, sir.
37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을 만났더니 한동안 못 봤는데 어디 갔었던 거야? 라고 묻는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성자 베드로에게 말할 것이다. 잊혀진 전사가 또 한 명 왔다고.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종종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그 사이에 있는 한국전은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생생히 기억되고 후세에도 길이 전할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지난 2013년 7월 27일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중심인 내셔널몰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공로에 대해 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중 하나가 내셔널몰 안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our veterans of Korea, deserve better. And down the decades, our nation has worked to right that wrong.
이 영구적인 기념관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히 어떤 전쟁도 잊혀져선 안 되며 어떤 참전 용사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던 이 법에 따라 건립되는 추모의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36,574명의 미군과 8천여 명의 카투사, 즉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 병사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기념관 안에 자리할 추모의 벽 건립을 맡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은 2017년부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 측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질 추모의 벽이 2022년 후반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모금 활동에 참여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트래블러스 레스트 고등학교의 벨라 파월 양은 워싱턴에 기념비를 세워 이름을 새기는 일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names on the monument in D.C. is something that means so much to them, especially with them being just older, and they've longed for this for so long. And I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고령화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년 4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한국전쟁 기념관에는 전투 현장에서 매복에 나선 19명 미군 병사의 철상,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거나 지원한 22개 유엔 회원국의 벽, 추모의 연못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모의 벽이 더해지면 70년 전 낯선 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디지털 기념관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참전 미군 병사들의 영상 인터뷰와 그들이 전쟁 당시 찍은 사진, 일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한국전쟁 유산 프로젝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거대 규모의 2차 세계대전과 논란이 많았던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이 미국의 교육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학생들, 일반 대중에게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 군인들이 전장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그리고 전쟁 이후 한국이 이룬 빠른 경제성장과 탄탄한 민주화라는 큰 유산을 이해시키는 게 웹사이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정부 산하 버지니아 전쟁 기념관은 25일 한국전쟁 압록강에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서 개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found itself again drawn into war. The Korean War, often called the Forgotten War, was the first military action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23분기의 이 영화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버지니아주 출신 병사 17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민간단체인 워싱턴 DC 역사와 문화는 인터넷 간담회를 개최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관과 한국전쟁을 설명하는 자리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올드글로리 아너플라이트는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협력해 51명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오히려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드글로리 아너플라이트의 다이앤 맥도날드 이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한국 정부가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재방문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going to depend on the way things work with the CDC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맥도날드 이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방문이 가까운 장래에 꼭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네,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보내드린 기획 보도 오늘 다섯 번째 순서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의 기록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시관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해 눈길을 끕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에 참전한 미 7해병대 소속 조지프 오원 중위. 오원 중위는 1950년 11월 27일에서 12월 10일까지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의 혹독한 추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모두 마비가 됐고 뼈끝에 사무치는 추위가 엄습했다. 어떤 해병도 이처럼 열악한 기후에서 싸워본 적이 없었다는 1해병대 소속 조종사 더글러스 윙의 기억은 이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에서 재현됩니다. 한국전 전시관을 따라 들어가면 유리문을 지나게 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관람객들은 차가운 기온과 옷깃이 떨릴 정도의 강한 바람에 놀라게 됩니다. 당시 인해전술에 나선 중공군과 싸우는 미 해병대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70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 그웬 아담스 홍보국장은 VOA에 중공군뿐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도 싸워야 했던 덕동리 계곡의 상황을 재현했다고 설명합니다.
It was like in the frozen chosen. Which is a term that Marines use to talk about Toktong Pass. And the Marines who served there, they were the frozen chosen. Not something they necessarily wanted to be.
탱크와 군화 자국까지 그대로 살려놓은 바닥. 눈 덮인 덕동리 계곡에서 포화를 마주하는 병사들, 부상당한 통신병의 다리를 지압하는 모습 등 병사들의 위급한 목소리까지 겹쳐져 그야말로 전장에 있는 듯합니다. 중공군의 얼어붙은 시체 더미가 쌓여 병사들이 포탄을 피했다는 아담스 국장은 적군의 시체라도 모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설명합니다. 미동부 버지니아 퀀티코에 위치한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 USMC 뮤지엄은 1775년 창설된 미 해병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해병대 훈련소,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이 주요 전시관 주제입니다.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은 크기가 11,000 제곱미터의 원형 모양의 현대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미 해병대와 비영리기관인 해병대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했고 국가 소속이지만 민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2층 복식구조로 이루어진 박물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유리 천정으로 덮인 탁 트인 로비에 미 해병대의 커다란 전투기들이 공중과 바닥에 설치돼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로비를 둘러싼 전시관들이 큰 원을 그리며 차례차례 자리잡고 있는데 한국전 전시관은 2차 세계대전 전시관 뒤로 레가시워크 복도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USMC 박물관은 한국전쟁에 대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적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으며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은 냉전 시절 미국 최초의 전투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동안 규모가 크게 줄어든 해병대가 부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전시관은 크게 냉전, 부산 교두보, 인천과 서울, 장진호, 다른 전쟁, 포로의 운명 차례로 관람할 수 있고 전쟁 관련 내용과 사진, 무기 등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 전시관에서 관람객을 처음 맞이하는 전시물은 겨울 군복 차림의 미 해병 마네킹, 전시관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된 병사 마네킹은 실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 해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현실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고개를 살짝 숙인 실무 크기의 병사는 총을 어깨에 메고 서 있습니다. 눈 덮인 바닥에는 미국산 초콜릿 사탕인 루스티롤 포장지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아담스 국장은 왜 사탕 껍질이 떨어져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가 경험한 전쟁 중 가장 추운 전투였고 음식과 무기도 모두 얼어 본부에 포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e code word for the mortar rounds that day was Tootsie Roll because they're round and so that was the code word. Well, the guy on the other end for whatever reason didn't know that that was the code word and he's thinking these guys are pinned down, they're freezing to death and they want Tootsie Rolls. The Tootsie Roll company was supplying candy to the service members at that time. So they dropped in
군사 용어로 포탄을 의미했던 미국의 초콜릿 사탕 이름 투스티롤을 진짜 사탕으로 이해했던 병사의 실수로 미군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투스티롤 더미를 받은 병사들은 달콤한 초콜릿 사탕을 먹고 피곤한 전투를 버틸 수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투스티롤에 얽힌 일화를 시작으로 냉전 구간을 지나 부산 교두보로 진입하면 각종 무기들이 보입니다. 구간마다 음향과 영상, 특수효과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당시 상황을 간접 체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천 구간을 설명하는 아담스 홍보국장은 특별히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올라섭니다.
When this exhibit first starts up, you feel the floor rumbling under you? It's to give our visitors kind of an idea of what it would have felt like. They're watching the video, they're feeling the floor rumbling under them. So that it makes it a little more real.
이 구조물은 동영상 자료 앞에 설치되는데요. 아담스 국장은 바닥에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관람객들은 소리와 영상을 보고 들으며 전쟁을 조금 실감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 해병대가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를 올라가는 유명한 사진도 관람객들에게는 반가운 전시물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전쟁 영웅 발도메르 로페즈 중위에 대해 설명하는 아담스 홍보국장.
Baldomero Lopez, this is his uniform and he received the Medal of Honor for his actions at Incheon. So we're able to tell his story by showing his uniform.
로페즈 중위의 군복이며 그가 이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명예훈장을 받았다는 설명인데요. 이를 통해 그가 전쟁에서 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해병대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부대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 25세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인천과 연결된 서울의 전투에는 실물 크기의 탱크가 전시실 한켠을 가득 채웁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옛 소련의 조지프 스탈린 사진이 내걸린 서울 시내에 연합군의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그 밖에 포로들을 수용했던 이동용 나무 밀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이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훈장을 받은 얘기도 눈길을 끕니다. Southern Reckless라는 이름의 말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무거운 탄약을 운반하는 등 공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군사 계급을 보유한 유일한 동물이면서 두 개의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포로의 운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밀실에 대해 박물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 7,200명의 미국인이 한국에서 포로가 됐고 그중 221명은 해병대였으며 이 중 27명이 공산주의자 손에 사망했다. USMC 훈련 없이는 결코 살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남은 해병대원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투입된 미 해병은 총 13만 명, 전장에서 사망한 3,321명을 포함해 부상 후 혹은 실종이나 포로가 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를 합해 총 4,268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2만 3,744명입니다. 10년 넘게 이 박물관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아담스 국장은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면서 자신도 미 해병대에 복무했던 백인 여성입니다. 아담스 국장은 매년 42만 명의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오래전에 벌어진 전쟁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lives that were lost, the lives that were changed forever during that war, because I believe it was Churchill that said, if we forget the mistakes or forget our past, we're doomed to repeat those same things in the future. And so I think that what's special about
사람들의 삶이 전쟁에서의 사망으로 영원히 바뀌었고, 처칠 영국 총리의 말대로 만약 우리가 실수나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같은 일이 미래에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해병대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시 휴관 중이지만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과 음성 해설이 들어간 비대면 버추얼 관람이 가능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굳건한 미한 동맹 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에 대한 대적행위 차원에서 4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7기 5차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겁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단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영토 수호 의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쟁 반대와 남북 간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제 그 얘기도요. 결국 이제 삐라 얘기입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체제 전복이거든요. 목표가.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다. 결국 향후에 북한이 우려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쪽으로, 제어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기 위해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차후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행동 보류를 발표하면서 앞서 24일 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대남공세에도 협력지향에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통일부 인사나 외교안보 인사 교체 등에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예상된다. 사실 메시지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기까지는 국제사회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를 먼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문제로 대남 비방 담화를 낸 이후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 차단,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4.27 판문점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한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협력체인 미한 워킹그룹을 4대 외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우이탈과 남북합의 이행 등을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이같이 지정하면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자국민을 인신매매와 같은 탄압하에 놓는 정책이 있거나 행태를 보이는 어떤 정부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엔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거나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있다면서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집장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선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가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비료 확보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공개한 2020년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올가을 북한의 도정 후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 137만 8천 톤보다 1만 8천 톤 감소한 겁니다. 특히 지난 1994년 이른바 고난의 인군 시기에 150만 톤보다도 더 적은 수치입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67만 4천 톤과 155만 톤을 기록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북한이 수입해야 할 쌀 규모를 각각 20만 톤과 2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농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성적 식량을 겪고 있는 북한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쌀 수확 상황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적기에 모내기를 하려면 4월까지는 비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국경이 폐쇄돼 비료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비료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올해 농사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년에 필요로 하는 비료량은 58만 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고 김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제무역센터가 공개한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북한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1만 달러와 1,502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특히 2019년 6월부터 석 달간의 곡물 수입액은 지난 2018년과 2017년에 비해 각각 3배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대 북한 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25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춰 개봉된 이 영화는 한국의 김덕영 감독이 지난 15년간 북한 전쟁 고아들이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이주한 사실을 조사하고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김덕영 감독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전쟁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전쟁을 직접 참여했던 분들은 몸으로 그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한국전쟁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졌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 감독은 또 이 영화가 한국인의 시선에서 북한에 대한 역사를 발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차단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지금 사실상 북한에 관한 정보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대한민국 사람의 시선으로 마치 동유럽에 숨겨져 있었던 북한 전쟁고아들의 역사를 그 원석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의 가족들이 서울법원에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이날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범함과 동시에 대남 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에 지도층 인사와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 명 안팎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입니다.
그 10만 가족들, 유족들은 수십만이 되어 70년 동안 피나는 아픔을 겪어야 됐고 북으로 끌려간 분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정부에 기다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북한 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또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소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국학자 정인보 선생과 이기룡 동아일보 기자, 김명배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이남훈 철도기관사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유족들 13명이 제기했다고 한변은 밝혔습니다. 한변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황해도 지역은 새벽까지 비 내리다가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강원도 평강에도 소나기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과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북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0도로 시작되고 양덕은 17도, 신의주와 남포는 19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평양이 27도, 양덕이 26도, 신의주가 29도입니다. 자강도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강계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중강이 2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새벽까지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개성과 신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9도, 개성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이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다가 많거나 흐리다가 원산은 오후에 맑아지겠고 평강에는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9도, 장전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3도 정도가 올라서 원산이 27도, 장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성진, 김책 지역은 맑겠습니다. 청진과 웅기선봉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장진 쪽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4도, 장진은 12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 함경북도 지역은 아침이 15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풍산 김영권 지역은 아침 최저가 12도, 해산은 16도, 삼전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권이 20도, 해산이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하루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공식 통계 240만 명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지금까지 최소 2,40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다면서 현재 집계된 코로나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열과 같은 혈액 샘플 조사를 통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서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어 미국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민의 92에서 95%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미 남부 텍사스주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42만 명과 1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시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시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보군 중 하나는 개발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에 가속이 붙는다면 시간을 두어 달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브레시스 총장은 이런 백신이 현실화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는 9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961만여 명, 사망자는 4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후에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가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오늘 제36차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두 달 넘게 연기됐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중국과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내 군사화 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인 베트남은 남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영토 분쟁에 휘말린 당사국 중 하나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유럽연합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의 대화에서 중국의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 등 현안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몇 주 후 시작될 대화를 위해 자신이 곧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측이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공통적인 문제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공산당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앞서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목누르기 체포로 숨졌습니다. 이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50개 주 전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는 처음에 약탈과 공공기물 파손으로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20개 이상의 도시에 통행금지가 발동되기는 했지만 최근의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